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너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다 보니 당연히 다윗은 여러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압살롬이라 하는 자이지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 여동생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촌도 아니고 이제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꼴이니 약간 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암논이 계략을 꾸며서 강제로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복수하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계략적으로 자신의 이복 누이인 암논을, 그러니까 이복 형이죠.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 다윗이 두려워서 이제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쳐 거기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약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요압이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만나주지 않고 2년이 더 지난 후에야 겨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반성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이 압살롬이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 옆에서 이 사탄이 항상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모습과 비견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압살롬의 잘못은 어찌 보면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잘못이라 보이겠지만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이는 이런 압살롬의 잘못은 이미 한 나라 군주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의 안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18장과 19장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의 일평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대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의 군대는 이미 마하나임에 진을 쳤고 압살롬과 그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랏 땅으로 와서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기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용맹한 모습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백성을 3등분하여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또 3분의 1은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잇대의 휘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꼬꾸라져 있을 때 보였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가늠한 때가 그러했습니다. 다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혼자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랬던 다윗이 이제 진정한 왕의 직분과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을 나가리라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고자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리고 있습니다.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그들이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앞전에 압살롬의 휘하에 있는 이제 군사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은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고자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든 상관없이 다윗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잘 알았던 것이었지요. 백성이 만 명이 죽든 2만 명이 죽든 다윗이 죽지 않는 이상 왕권을 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목적은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은 다윗을 이렇게 만류한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에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혼자 나아가서 이 블레셋 장수를 죽임으로써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이에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간곡한 부탁, 사정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이 모두 들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말했지만 조용히 따로 불러서 그들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적군의 수장을 죽이지 말라고 말한 것 정도가 아니라 너그러이 대해줘라 라고 말했으니 전쟁을 앞둔 이 군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전의도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말 순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장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전쟁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왕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백성들 입장에서 참 사기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군사들이 들으면 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만, 그러니까 이 세 장수들만 듣고 은밀히 듣고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압살롬이라 하지 않고 최대한 불쌍하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 엿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장수와 지휘관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적장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적극적으로 처음에 전쟁에 나서고자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놓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되어 여차하면 아들에게 역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전쟁을 나가려고 한 것은 적장 압살롬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살리려고 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분명 압살롬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을 죽였고 정치적으로 비열한 것도 일삼는 자였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치욕을 주고자, 수치를 주고자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것도 백주 대낮에 강제로 욕보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간을 저질러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간곡하게 그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얼마나 창피한 부탁이었을까요? 잘 나가던 다윗이 한 아들 때문에 자신의 체면은 온갖 있는 대로 다 깎이고 명예도 정말 땅바닥에 실추해버리게 만든 장본인,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그런 사람을 어쩌면 뭐 표현이 좀 과하지만 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할 성품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라 부름을 받은 신자들까지도 그런 정신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깟 돈을 이제 위해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정말 미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삐뚤어진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연민의 정,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끌어안아주는 그런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이가 드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에 있어서 형제 자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감정에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적게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못된 마음, 아니면 어떨결에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의지는 우리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가진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피할 대로 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런 부끄러운 예시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일 외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교회당에 와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과 성품을 잘 이해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곧잘 흥분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 긍휼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겠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무려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2만 명이 아니라 뭐 200명, 20명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고 해도 참 굉장히 끔찍했을 텐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8절에 보시면 죽기는 죽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지요. 칼에 죽었다기보다는 수풀에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아마도 면적이 좁은 밀집된 장소에서 뒤엉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그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사고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은 당연히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엿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을 피해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꼼짝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풀이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압살롬에 대한 평가를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용모가 심히 아름다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에게는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짧게 잘라야겠지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전히 긴 머리를 가지고 전쟁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살롬은 교만한 채 자신의 자랑거리,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드러내놓은 채 전쟁을 치름으로 그렇게까지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새는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새는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노새는 앞밖에 앞만 보고 이렇게 앞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부하들의 말이었지만 18장 1절 2절에 다윗을 전쟁을 못 나가게 백성들이 말리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저 백성들의 말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닌 교만함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전쟁에 나아가 패배하게 된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보시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울창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어느 한 사람이 보게 되었고 그는 다윗의 명령이 생각나서 압살롬을 어쩌지 못하고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압살롬을 지체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압의 호위병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까 하여서 확실하게 죽이고자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이렇게 해서 반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긴 슬픔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혼비백산이 되어 큰 아픔과 슬픔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18장 3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장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이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의 이 슬픔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계속 다윗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히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압이 와서 슬퍼하는 다윗을 마치 책망하듯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심지어 이제 19장 6절을 보시면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이 부하인 요압이 뭐 이렇게까지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그런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이제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놓았다, 이성을 놓았다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좀 지나친 맹목적인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의 죽음이 물론 슬프기는 하겠지만 언제나 압살롬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었고 정치적으로 나라 전체를 빼앗고자 했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후궁들을 그렇게 후궁 10명을 뭐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보이는 일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들이 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압살롬이 그저 적군의 수장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어쩌면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고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반대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살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둘이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비추고 또 그 내용을 오늘과도 같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한 사람의 심정과 성품으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도 때로는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는 있지만 그는 때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또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침없이 죄를 쏟아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내시고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나 그것까지 어겨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악함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악함보다 죄악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여기심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 안에서 그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본문에서 살펴서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큰 슬픔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울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말대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처럼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어찌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항하여 지은 죄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지은 압살롬의 죄도 분명 죽어 마땅한 죄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우리의 죄가 어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그 말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자기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언제나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도리어 정말 죄로 대갚는 그런 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여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압살롬과 같이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슬퍼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로 사실로서 죽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처럼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그 모든 것들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또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도 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건의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까지도 그 동일한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더러워하며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죄가 탐타하지 못하는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짓는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마음 안에 마음 속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너그러이 대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긍휼의 마음, 연민의 정,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